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39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성에서 무기물을 먹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화성에도 생명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이제까지 나온 가장 좋은 증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초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물의 증거를 화성에서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최근은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미국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오래된 화성의 호수 바닥에서 다양한 화학적 상태로 존재하는 철과 유황 성분을 찾았다고 밝힌 연구가 실렸는데요. 그런데 이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화학적 상태에서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 can move electrons around, you basically
전자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음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 지구과학과의 스콧 맥클레난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맥클레난 교수는 미국의 화성 탐사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맥클레난 교수는 화성 생명체 관련 연구에서 특히 미생물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In principle, you could have microbes that could eat the rocks.
이론적으로는 미생물이 바위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미생물은 지구에 아주 흔합니다. 미생물은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인데요. 잘 알려졌고 또 연구가 아주 잘 돼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동굴이나 깊은 바다에서 열이 솟아나오는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표면에서 지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 이런 곳에는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나온 몇몇 최신 연구가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미국 테네시대학교 천체과학과의 햅 맥스윈 교수는 이런 주장이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전 이전에 나온 주장들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연구들은 인정합니다.
맥스윈 교수는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무기물이나 물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But never the whole package.
있을 것 같긴 한데 물과 무기물이 다 들어있는 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가 분석한 표본은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착륙한 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얻었습니다. 이곳은 약 400억 년 전부터 아주 최근까지 호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맥스윈 교수는 400억 년 전이라면 지구에도 생명이 출현하는 시기라고 지적합니다.
It could be that the two planets had
지구와 화성이 동시에 형성됐고 같은 때 두 행성에 모두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큐리오시티가 캐낸 호수 표본에 생명체의 증거가 있는지는 더 연구해 봐야 합니다.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에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화석 미생물을 분석할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지구로 가져와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스콧 맥클레난 교수는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큐리오시티는 500km에 걸쳐 형성된 바위산 샤프로 가고 있는데요. 맥클레난 교수는 이런 탐사 활동이 마치 책장을 넘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It's like the pages of a book. You know, you just
페이지를 넘기면서 책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퇴적층에 기록된 화성의 정보를 책장 넘기듯 하나하나 밝혀내는 겁니다.
맥클레난 교수는 큐리오시티의 원래 목적지가 바로 이 샤프산이었는데요. 큐리오시티가 샤프산으로 가다가 중간에 고대 호수에서 우연하게 큰 발견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물건 값을 치르거나 돈을 주고받을 때 은행, 신용카드 같은 금융제도나 심지어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진짜 이름을 모르는 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지난 2009년에 도입한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현재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7,000개 사업체가 비트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된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은 거래회사를 통해서 보통 돈처럼 사고 팔거나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제3자가 비트코인 거래에 관여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디지털 화폐라고 기술정책 분석가 제리 브리토 씨는 설명합니다.
Bitcoin is basically solved.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오직 두 사람만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했던 컴퓨터 공학상의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해버렸어요. 완전하게 분권화된 화폐죠. 비트코인 회사도 없고 정부도 없으니까 전자우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거래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비트코인은 돈을 비밀리에 주고받길 원하는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법당국이 비트코인으로 불법 물품을 거래한 한 인터넷 암시장을 최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재단의 규제문제위원회를 이끄는 마르코 산토리 씨는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다른 컴퓨터 사용자가 모두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심하게 규제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비밀법은 비트코인을 다른 디지털 화폐나 미국 돈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을 송금자로 취급합니다.
비트코인 체제의 안전성은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기술 정책 분석가 제리 브리토 씨는 특정한 수학 문제를 푼 사용자들의 컴퓨터가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새로 받으면서 비트코인의 양이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Every 10 minutes there are about 25.5 bitcoins introduced into the economy.
10분마다 25.5 비트코인이 시장에 들어오는데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신의 컴퓨터를 동원한 사람들에게 각자가 이바지한 분량만큼 비트코인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참여해서 비트코인을 받는 걸 채굴한다고 표현하죠.
몇몇 관리가 반론을 펴고 있지만 미국과 독일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가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는 은행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여기서 사업체는 제외됐습니다. 비트코인 재단의 마르코 산토리 씨는 전 세계로 돈을 보내는 것이 한결 쉬워지고 저렴해졌다고 지적합니다.
항상 달러나 아니면 달러에 준하는 돈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젠 그냥 비트코인을 보내면 됩니다.
지난 2009년에 도입된 이래 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돈 몇 센트에서 시작해서 한때 $1,000까지 오르는 등 아주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만일 점점 많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소비자들도 비트코인을 쓴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진짜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이 건설 현장에 등장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업종이라면 종종 사고가 나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을 맡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 로봇 융합연구원이 남한의 한 건설 회사와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최근 맺었는데요. 두 기관이 이를 통해서 위험도가 큰 건설 작업 현장에 투입할 로봇을 개발하고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로봇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맡는 건가요?
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은 우선 데크 플레이트 볼트 해체 로봇과 강판 회수 로봇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데크플레이트란 게 뭡니까?
네, 데크플레이트는 건축물의 천장과 바닥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할 때 철근과 거푸집을 일체화된 형태로 만들어 빠른 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데크플레이트를 조립하거나 세울 때 추락사고나 붕괴사고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또 무거운 데크플레이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작업자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는데요. 두 기관은 이런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데크플레이트 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데크플레이트의 볼트를 해체하고 여기에 들어간 강판을 회수하는 로봇을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이 건설 부문의 로봇 시장에서는 역시 일본이 선두를 달린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건설 로봇 분야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고요. 현재도 가장 진보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주도했다면 일본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슈퍼 제네콘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건설 로봇 기술을 발전시켜왔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은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과 관련된 과학상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는 이 로봇이 거푸집을 옮기고 해체할 뿐만 아니라 철근을 나르거나 용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